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
바느질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의 이야기입니다.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참하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에게 떠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세상의 관점에서 도르가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도르가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바느질이었는데 누가 그것을 뛰어난 재주로 하겠습니까? 산업혁명 이전, 그것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면 누구나 그 정도 바느질은 여성이라면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미리암처럼 여선지자도 아니었고 드보라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여성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르가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도르가는 욥바에 살았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욥바에는 과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촌이 대개 그렇듯이 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갔다가 궂은 날씨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회 보장제도가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으면 모든 수입원이 끊기고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한 9절 바로 뒤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도르가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일처럼 보이는 바느질로 당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과부에게 도움을 준 여제자였습니다. 이런 도르가가 죽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과부들을 위해 만든 옷을 그에게 보여주며 울었습니다. 이야기는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래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르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바늘과 실이 제 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무엇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겠습니까?
주님께 영광 다시사 옮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13장. 이번이 내가 세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셈이 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이미 경고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지금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나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반드시 벌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귀도깨나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보기를 원하니 하는 말입니다. 귀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때 결코 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강하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이 약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귀도 안에서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시험해 보십시오. 귀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낙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비록 시험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이 강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전처럼 다시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편지로 쓰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찾아갈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써서 여러분을 너무 가혹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권위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전처럼 다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부탁한 일들을 하십시오. 꼭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18장.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네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너는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 친족인 네이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막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제물로 받은 것,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너에게 준다. 나는 그것들을 너와 너의 아들들의 몫으로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로 준다. 다음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바친 모든 제물, 곧 그들이 나의 것이라고 하여 나에게 바친 모든 곡식 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죄 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건 제물 가운데서 불태워서 바치고 남은 것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너의 자손이 받을 목이다. 너는 그것을 아주 거룩한 곳에서만 먹도록 하여라. 그것은 남자들만 먹는다. 그것은 너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다음은 너의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제물 가운데서 들여올려 바친 것과 그들이 흔들어 바친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주었으니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는 첫 과일 모두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땅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 가운데서 그들이 나 주에게 가져오는 것은 모두 너희 것이다.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몫으로 바쳐진 것은 다 너희 것이다.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면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살아있는 것들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지는 내가 속전을 받고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은 맛배도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 나에게 바친 것이 속전을 받고 되돌려 줄 것이면 난 지 한 달 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속죄는 한 세겔당 스무 개로 나가는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내가 은 다섯 세겔로 정해주어라. 그러나 암소의 맛배나 양의 맛배나 용소의 맛배는 속죄를 받고 되돌려주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너는 그것들의 피는 제단 위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기는 불태워 바치는 제물로 불살라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바쳐라. 그러나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오른쪽 넙적다리가 너희 것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도 너희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도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몫,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회막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 너희는 열의 하나 받은 것에서 열째 몫을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들어라. 나는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너희가 타작 마당에서 떼어낸 곡식처럼 포도자는 틀에서 떠낸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나 주에게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려라. 너희는 주의 몫으로는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모두 바쳐야 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올려 바칠 때 나는 그것을 레위 사람이 타작마당이나 포도 짜는 틀에서 나온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그 나머지는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이 어디에서나 먹어라.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올려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에 바친 거룩한 재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죽지 않는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에스라서 10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내렸다. 사흘 안에 오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모임에서 내쫓는다고 하니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가 아홉째 달 20일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뜰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다. 사태가 이러한 터에 큰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이 큰 목소리를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수가 많고 때가 장마철이므로 이렇게 바깥에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표를 뽑아서 모든 회중의 일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날짜를 정하여 주어서 그들이 자기의 마을의 원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나오게 하고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세야만 이 의견에 반대하였으며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삿부대가 그들에게 동조하였을 뿐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4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언약 백성의 성결을 잃어버리고 주변 세속적인 관습에 익숙해져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탄식하며 바른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읽습니다. 그로 인한 영적 지도자의 슬픔과 거기에 함께하여 같이 울면서 에스라를 위로하는 경건한 일꾼들의 격려와 죄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계획, 고통스럽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자는 영적인 깨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거기에까지는 가능하고 또 어떤 때는 부흥에다 기도에다 해서 경각심을 고취하는 모습들을 오늘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참으로 용기 있고 결단성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영적 회개의 삶의 적용을 배우게 됩니다. 회개는 결코 이래서는 안 된다는 탄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도려내는 아픔과 닥쳐올 어려움과 함께 현실적인 인간관계조차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면 절친한 사람의 관계까지도 청산하는 삶의 변화를 사실에서 일으키는 죄를 지어온 과거를 거꾸로 정리해가는 도전을 봅니다. 죄는 깊을수록 회개가 어렵고 신앙은 단순히 마음속에 머무르는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행동을 고치고 삶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아가는 회복운동임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깨달음에서 머무는 마음의 각오에서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회개했다면 마음의 결단이 외적으로 모습을 바꾸는 것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5절 말씀 중심으로 의를 위한 언약을 맹세합니다. 신앙의 결단은 신앙의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에게로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랬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백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하는 9장 2절에 한 것에 대한 사실을 두고 지도자들로부터 맹세케 한 것입니다. 특히 사바, 맹세라는 말은 본래의 의미는 일곱을 의미하는 쉬브나 마치 일곱 번을 대풀이 선언함으로써 일곱 번 말하다, 완전히 맹세하다, 서약함으로 간청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는 호르코스라는 말로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세로 서약하거나 약속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6절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의탁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요한안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끝까지 이 일은 경건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지도자의 주도로 진행됨을 봅니다. 이미 다 약속이 되었음에도 에스라는 사람들과의 약속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움직여지기를 바래서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요즘의 많은 기도와 금식이 마치 시위하듯이 전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존경이 가는 영혼의 사람인 에스라를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 앞에다가 금식한다고 자리를 펼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과거의 죄로 인한 포로의 아픔을 연장하지 않기를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금식이고 이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께서 위선적이고 잘못된 금식을 경계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서 58장 6절에 에스라는 하나님과만이 엄청난 일을 의논하고 결제받기를 원했고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의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7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의탁한 에스라는 더 이상 사람의 힘이나 안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한 선언은 참으로 듣기에 거북한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육신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그 일을 이스라엘의 두령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담대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공포하기를 히브리어로 콜, 소리쳐 부르다, 딱딱 깨지는 소리, 크게 울부짖음, 선언하다, 불꽃이 튀다, 천둥소리 그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한마디로 듣기 거북한 소리를 의미합니다. 권력이나 다른 힘을 갖지 않은 다만 신앙의 지도자인 에스라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라고 공포하는데 요즘에 회개의 실제적인 이런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런 과감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9절 그리고 13절 말씀 중심으로 불합리한 모든 조건은 극복되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 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때도 좋은 때가 아니요 일도 좋은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도 사람을 불러모으기 힘든 유대의 험악한 겨울 날씨였습니다. 기슬르월, 양력으로 11월 중순이죠.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와도 따뜻한 여름이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와도 겨울에 우리나라의 여름처럼 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겨울날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라는 선언은 인간적으로는 결코 먹혀들 만한 그런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하나님의 형벌의 선언과 진눈깨비 내리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떨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이 하루 이틀에 끝낼 수 없는 일이니 완전히 정리하자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 세력은 역시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삿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15절이죠. 그러나 이 반대 세력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경건한 영적 지도자의 적수가 되지 못함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보다 결코 나은 것이 없었던 당시에 이 영적 운동의 결과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게 합니다. 시대가 또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결제가 문제가 될 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12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마침내 은혜로운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회개였지만 영혼의 죄의 형벌을 끊게 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고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거나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라는 고백과 간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너희 초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11절의 삶의 요청은 참으로 가슴을 도려내는 고난의 현실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44절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한 맞는 미아리 고개 같은 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백성들은 그 무서운 일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앙회복운동이란 혼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현실과 미래를 바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지도자로 시작하여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함께 죄에 대한 탄식과 서로의 언약과 확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헌신적인 기도, 확신을 가졌으면 사람의 입장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깨달은 것을 선포하고 진행해야만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반대 세력은 있지만 받아들이는 서로의 용기 있는 결단이 불리한 모든 조건을 극복하고 은혜로운 성별된 회복의 역사를 이뤄냄을 배웁니다. 인간적으로는 몇 년이 되었건 함께 정을 나누며 살던 이방의 아내들과 거기서 난 자식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쌍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들조차도 단절하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제물은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요건은 길들인 가축이라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 동물이 희생을 바치는 사람과 가깝다는 점을 나타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사냥이나 몰아서 잡힌 동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리를 떠나 방황하는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주인 없는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사자나 독수리 같은 야생동물도 아니었습니다. 희생제물의 두 번째 요건은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생동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갈보리 십자가로 끌려온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희생동물은 사실 그 환경에서 불행한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그 희생동물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으로 바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희생되는 동물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자원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요한복음 10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구약시대에 희생되는 동물은 길들여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순결성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결한 동물이 되기 위해서 그 동물은 초식동물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초식동물의 특성상 채소를 먹는 동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자나 독수리 같은 동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절하게 나타낼 수 없습니다.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의 생명을 파괴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셔야 했던 분입니다. 구약시대의 희생동물은 길들인 것이라야 하며 초식동물이라야 하고 정결해야 했습니다.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희생동물이 흠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동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완전성과 순결성을 상징합니다. 희생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츠베아입니다. 그것은 희생제물을 죽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돌로 제단을 쌓으려면 반드시 다듬지 않은 돌이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제단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의 크기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에 따라서 살리라.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